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26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르비우는 폴란드 내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가 르비우를 공격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 주지사인 맥심 코지스키는 이 공격으로 5명이 다쳤고, 첫 번째 공격 후에 사람들이 대피소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르비우 시장은 유류 저장소가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또 다른 공격으로 기반 시설이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발전소 근로자들이 사는 슬라브치를 점령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고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 노화 포럼에 깜짝 등장해 에너지 생산을 늘려달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 세계를 협박할 수 없도록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공격을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와 러시아가 알레포시를 파괴한 것에 비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 항구들을 파괴한다라면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막히면 이는 전 세계의 타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밀 수출이 막히면서 우크라이나 밀에 많이 의지하는 이집트는 벌써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26일 공습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적어도 8명이 사망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25일 사우디 정유시설을 공격한 하루 뒤에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를 공습했습니다. 사나와 호데이다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대변인 투르키 알말키 장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협이 되는 목표물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말키 장군은 또 폭발물을 장착한 무인기 드론 두 대를 포착해 이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인기가 후티 반군이 장악한 호데이다 민간 석유 시설에서 날아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민간 시설을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군이 분쟁 구역인 쿠릴열도에서 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6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동부 정부가 쿠릴열도에서 병력 3,000명과 육군 장비 수백 개를 동원해 훈련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동부 정부는 구체적으로 쿠릴열도 어디에서 훈련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군이 반상륙군 훈련을 하고 대전차 미사일 발사 기술을 점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훈련이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점령한 지역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소련이 점령한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북방 영토 문제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지금까지 평화 협정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일본과의 평화 협정 협상과 분쟁 구역 내 경제 협력 사업을 동결한다고 밝혀 일본 정부를 격분시켰습니다.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이 거의 타결에 근접해 있다고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가 26일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노하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협상 타결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서방 세계가 이란에 부과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런 가운데 엘리케 모라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이 26일 이란 수도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모라 사무차장은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이후축 조율을 맡고 있습니다.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이 자국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전원이 사망했다고 중국 당국이 26일 발표했습니다. 중국 항공안전판공실 푸젠장 부주임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추락 현장에서 생존자 흔적은 없었으며 탑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색팀은 추락 현장에서 탑승자 120명의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대는 사고 원인을 밝혀주고 블랙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구조대는 첫 번째 블랙박스를 이미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겨울이 다 지나갔구나 하고 마음을 놓을 때쯤 어김없이 찾아오는 추위가 있습니다. 꽃이 필 무렵, 나뭇가지에 잎이 돋을 무렵에 봄을 시샘한다는 비유를 담아서 꽃샘추위, 잎샘추위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도 화투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가 처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이 아닌 자연에 또 시간의 흐름에 이런 절묘한 표현을 붙인 이가 누구였는지, 이 사람들이 자연을 보던 그 시선과 여유, 낭만이 참 부러운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음악여행은 1800년대 프랑스의 작곡가 루이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관현악곡 무도회의 권유로 시작합니다. 영국인 지휘자 로이 굿맨과 영국의 하노버 밴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루이 액토르 베를리오즈의 무도회의 권유였고요. 지휘자 로이 굿맨이 이끈 하노버 밴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했습니다. 제목 무도회의 권유, 그 의미 그대로 무도회에서 숙녀에게 춤을 청하는 신사와 또 수줍게 초대에 응하는 숙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으셨습니까? 낮고 굵은 첼로 소리가 정중하게 춤을 청하는 신사 역할이고요. 높은 음계로 가느다란 떨림을 내는 오보에가 숙녀의 역할입니다. 원래는 이 곡이 독일의 작곡가 칼 마리아 폰 베버의 작품입니다. 부인을 위해서 아주 낭만 가득한 피아노 독주곡을 만들었고 제목도 화려한 론도였다는데요. 이 베를리오즈가 이 곡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이 무도회의 권유라는 제목으로 더 잘 알려진 곡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고전 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 세바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1068의 3악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곡가가 프랑스풍의 화려함과 또 위엄을 담은 곡을 잘 만들었다는 평가인데요. 바흐 특유의 푸가 형식도 담아내고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를 오가는 1820년대에서 30년대 이 바흐의 음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곡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모음곡의 서두를 장식하는 서곡과 이어지는 2악장, 이 G선상의 아리아는 너무나 잘 알려진 곡입니다. 이어지는 3악장 가보트, 4악장 불에, 5악장 직으로 이루어진 5개 악곡의 모음곡인데요. 오늘 들으실 부분은 3악장 가보트입니다. 가보트는 프랑스 궁정의 무도회풍의 춤 음악을 말합니다. 16세기 말에서 18세기 말 유럽에서 유행한 4분의 2박자, 4분의 4박자의 아주 경쾌하고 우아한 리듬의 춤곡입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작품 번호 1068의 3악장 가보트 지휘의 미국인 음악가 예후디 메누인 바흐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겠습니다. 요한 세베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작품번호 1068의 3악장에 이어서 프랑스 작곡가 비제의 관현악 모음곡 아르레 여인 가운데 미뉴엣 함께 하셨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이끈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관현악곡 아르레 여인은 이 아르레 여인이라는 제목의 희곡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비제가 만들었던 27곡의 음악 가운데 4곡씩 모아서 엮은 모음곡 제목입니다. 제1모음곡, 제2모음곡으로 나누는데요. 19세기 후반에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희곡으로도 유명합니다만 지금은 무대 상연을 위해서 만들었던 이 음악을 연주용으로 편곡한 모음곡 형태가 더 친숙합니다. 제1모음곡의 4곡은 작곡가 비제의 선택이고요. 제2모음곡은 비제의 친구였던 파리 음악원 교수가 골라서 편곡을 했는데 듣기에도 편하고 또 선율도 참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제목으로 등장한 아르레 여인은 극중의 사건을 이끈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무대 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르레 마을에 사는 청년 두 명이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 아르레 여인을 두고 경쟁을 하는데 결국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곡을 준비했습니다. 브람스는 8곡의 피아노 곡을 모아서 피아노 소품집을 냈습니다. 브람스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1870년대 쓴 작품들을 모은 건데요. 7곡은 오스트리아 남부에 있는 휴양지에 머물렀을 때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스승인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이자 또 평생의 연인이었던 클라라 슈만의 생일에 선사했던 카프리치오입니다. 카프리치오, 기존의 음악 형식, 그 소나타와 변주곡 등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속의 감상을 자유롭게 선율로 옮겨낸 작품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프리스라고 하고요. 한자어로는 또 기상곡이라고도 씁니다. 낭만주의 음악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양식이고요. 이 생일 선물을 받았던 클라라 슈만은 기쁘고 깊은 생각을 하게 하고 친근하면서 슬펐다라는 소감을 전했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소품집 가운데 카프리치오 비단조, 알레그레토 논트로포, 브라질의 피아니스트 넬슨 프레이어가 연주합니다.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고 음악가들 지원에 아끼지 않고 스스로 노래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겠다고 나선 이 여성이 바로 그런 노력하는 천재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 스테판 프레어스 감독의 영화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 1800년대 후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살았던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성 플로렌스 포스터 젠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음악 세계를 공유할 수 있는 사교 클럽을 운영할 정도의 재력가였던 플로렌스는 어느 날 유명한 소프라노 릴리 폰의 공연에 갔다가 눈물 흘리는 감동을 합니다. 자신도 노래하면서 무대에 서고 싶고 또 용기를 얻었다며 음악회 연습에 들어갑니다. 뉴욕 문화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사이고 또 따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문제는 플로렌스가 음치에 박치라는 사실입니다. 또 플로렌스는 70이 훨씬 넘은 나이였고 젊은 시절부터 앓았던 병으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위한 노력은 젊은 음악가 이상입니다. 이름난 지휘자와 성악 수업을 하고 전속 피아노 반주자도 채용을 하지만 플로렌스의 노래는 말문이 막히고 눈을 질끔 감아야 할 정도로 엉망이지만 플로렌스 곁을 지키고 있는 매니저 생클레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면서 플로렌스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플로렌스의 음악 사랑이 지극한 이유는 하고 싶었던 음악 공부를 원대로 하지 못했던 평생의 아쉬움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유럽으로 유학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음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문란한 생활의 남편에게서 옮은 성병이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할 수 있었지만 뉴욕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플로렌스는 피아노 교습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성병의 후유증으로 피아노도 그리 오래 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유일한 자식이었던 플로렌스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음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재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플로렌스가 음악을 좋아해도 직접 공연 무대에 서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매니저 생클레어는 언제나처럼 플로렌스의 사교 클럽, 베르디 클럽 회원들과 또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공연 초대를 했지만 플로렌스가 직접 만들어서 입고 나온 너무나 특별한 의상과 플로렌스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음을 참게 했습니다. 그런데 플로렌스는 공연의 반응을 늘 신문기사로 확인하고 싶어하니 생클레어는 돈으로 기자를 매수하는 방법도 동원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더 커진 플로렌스. 생클레어가 며칠 여행을 간 사이 최고의 무대 카네기 홀에 공연 계약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군인들에게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고 감사를 하겠다며 대거 초대합니다. 어떻게 플로렌스의 카네기 홀 공연은 잘 진행됐을까요? 자신감 충만한 플로렌스의 평생 소원은 잘 이루어졌을까요? 관객들은 플로렌스 역의 배우 메릴 스티브의 연기에 극찬을 보냈습니다. 유튜브로도 확인할 수 있는 플로렌스 젠킨스의 실제 영상과 음치, 박치의 노래 실력까지 너무나 잘 표현한 메릴 스트립의 연기와 또 그의 연인이자 매니저 생클레어 역할의 배우 휴 그랜트가 잔잔한 웃음과 함께 뭉클한 감동의 연기를 선사합니다. 먼저 플로렌스가 성악 무대를 준비하던 첫 번째 연습곡입니다. 공연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성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했던 소프라노 릴리 폰의 목소리로 프랑스 작곡가 레오 딜레브의 오페라 라크메 아리아 종의 노래 먼저 들으시고요. 최고의 소프라노들도 도전한다는 성악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의 아리아 밤의 여왕 플로렌스의 카네기홀 무대를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폴란드 출신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지지슬라바 도나츠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1800년대 음악가 세자르 프랑크의 라틴어 성가곡 파니스 안젤리쿠스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스페인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우베 크리스티안 하러가 지휘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파니스는 라틴어로 빵이라는 뜻입니다. 안젤리쿠스는 천사 또는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파니스 안젤리쿠스는 작곡가 프랑크를 대표하는 작품인데요. 중세 유럽의 이탈리아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성체 추기를 위해서 쓴 글을 가사로 담은 찬미가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인간을 위해서 천사들의 빵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이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에 클래식 음악을 전해드리는 주말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64의 3악장, 알레그로토 논트로포,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루지에 롤리치, 피아노에는 라자로 베르만, 피에로 감바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들려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는 곡은 루드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C단조 작품 번호 13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창이라는 제목으로도 널리 알려진 곡인데요. 음악가들의 해석은 참담한 슬픔을 의미하는 비창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감동적인이라는 뜻의 비장에 더 가깝다는 의견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은 20대 후반의 베토벤이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귀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만든 곡인데요. 가장 평온하고 행복했던 시기에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제목은 비창이 아니라 비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의 2악장 아다지오 칸타빌레를 준비합니다. 피아노에는 유대계 러시아 음악가 라자르 베르만입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